그리고 늘 불황을 모르고 불티나게 팔리는 처세술, 그리고 성공의 법칙,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이런 거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책들을 많이 사서 예전에 읽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서 읽어보지 않으셔도 이 책들의, 그리고 세상에서 흔히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파지티브, 적극적인 면으로 이들 모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인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어떤 방면이든지 성공을 하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책들을 읽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면이 있다면 한 가지를 멀리했던 사람들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 중에 하나는 게으른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어떤 방면에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동서고금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할까?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즉각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3절부터 16절 잠언 26절의 말씀은 모두 게으른 자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으름과 어떻게 같고 다른가, 이것이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으름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으르다 얘기하는 것을 성경도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잠언 본문 개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듯이 세상에서 게으름으로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도 역시 정죄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게으름, 그것 이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구원과 직결되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로 성경은 게으름을 지목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치명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가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 이곳 잠언에만 13번의 게으름, 그리고 게으른 자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이 게으른 자에 관련된 교훈은 이곳 13번의 교훈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의 게으른 자에 관련된 이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 어떤 성경은 광장, 여기에 사자가 있다 한다라고 합니다. 13, 14, 15, 16절 4절의 말씀을 보면 13절만 유일하게 게으른 자가 하는 말을 여기 기록합니다. 14, 15, 16절은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묘사했고, 13절은 게으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게으른 자, 게으름뱅이, 예전에도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듯이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몸에 깊이 밴 슬러글드, 게으름뱅이를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바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오늘 제목은 26장 13절이 아니라 똑같은 이 구절의 말씀을 22장 13절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22장 13절은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뒤에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죽겠다 하느니라. 이것이 풀 버스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26장 13절에서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나 22장 13절과 합쳐서 보면 사자가 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게으른 자는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죽겠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도 길에 나가서 사자를 만날 확률은 지극히 희박했다고 합니다. 제가 주석을 보았는데 그 주석의 한 학자가 기록하기로는 지금 시대만큼이나 만큼 사자를 만날 확률은 지극히 희박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길에 나가서 사자를 만났던 경험이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자 그것을 지탄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 하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베델의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루를 유숙하고 밖으로 나아가서 돌아가는 길로 돌아가다가 길에 사자를 만나 찢겨 죽순. 그때 열왕기상 13장 24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 불순종한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표로서 그 찢겨 죽은 선지자 옆에 나귀도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먹이가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찢겨 죽였던 것처럼 구약성경에서 길에 나가서 사자를 만날 확률은 지극히 아주 지극히 희박한 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서 밖에 나가기를 거부하는가? 다시 말해 게으름뱅이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는 변명의 첫 번째 변명은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희박한 확률, 사자를 만날 확률, 그리고 그 사자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더 희박한 확률, 내가 마침 나가자 나를 만나러 나온 것처럼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많은 광장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나를 내가 사는 마을로 내려와서 공격을 하고 부상이 아니라 죽게 될 것, 이것은 실로 놀라운 확률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리로 나가기를 거부한다라고 합니다.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네 가지 게으름뱅이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의 말을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들 내면에 숨겨져 있는 excuse들, 부정적인 사고, 두려움, 안전지상제일주의의 삶을 추구하는 게으름뱅이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이들이 하는 excuse, 이들의 말을 보시면 이들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거리에 희박한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가 자신을 죽일 것과 같다라고 excuse를 댔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었던 게으름뱅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저주 가운데서 헤매이게 한 광야의 정탐꾼들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온 민족을 40년간 저주의 구렁텅이로 이끌었던 정탐꾼들은 비슷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지극히 부정적이고 비뚤어진 시각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치명적인 저주임.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뱅이들은 일상에서 일어나기에 지극히 희박한 일들을 희박한 상황에 설정을 해놓고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눈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제목에서 또다시 주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입니다. 오늘 제가 귀원문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두고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 버림을 받았던 한 달란트 받은 자 역시 주님이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영적인 게으름뱅이들의 치명적인 죄악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그들과 같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 그 근본에 무엇이 있는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것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헤매게 했던 광야 정탐꾼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어떻게 아무리 사람이 커도 내가 그들에게 메뚜기가 될 수 있습니까? 2m 50이 된다 한들 우리가 메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두려움에 가득 차서 메뚜기로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똑같은 상황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부정적이고 지극히 소극적이며 나아가서 두려움에 쌓여 사는 자들, 두려움에 받은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아무 장사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책망과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는 자들이 오늘 13절 본문의 게으름뱅이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원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 리스크와 위험을 감수하고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누구도 유익하게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은 매일매일의 일상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 스쿨버스 타고 보내는데 그 자체가 이미 리스크를 지는 것입니다. 그 스쿨버스에 누가 달려와서 부딪힐지, 극장에 나가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누가 와서 총을 쏘는 미국 사회입니다. 영화 본 것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빌딩을 갖다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에어컨에 있는 유해 물질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게 더워서 틀었던 에어컨이, 아니 이미 세팅해 놓았던 온도에 맞춰 돌아갔던 에어컨이 나와 우리 가족을 죽이게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은 무엇을 하든 리스크를 짊어져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3절 길에 사자가 있다, 내가 거리에 나가면 찢기겠다 했다는 이 게으름뱅이들의 말의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이들의 부정적인 사고, 둘째가 두려움을 내표하고 있다면 세 번째 이들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으름뱅이들의 영적인 심각한 저주받은 모습은 무엇인가? 안전지상제일주의. 게으름뱅이들의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내세우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와서도 총을 쏘는 사회이기에 안전, 안전, 안전함.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대미, 그건 다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첫 번째 비전이다라고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 지상 안전제일주의로 살았을 때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늘상 뒷전으로 밀리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안위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조금만 묵상해보면 오늘 게으름뱅이들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말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는 이미 시작부터 자신이 죽을 때만 그리스도의 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조선 땅에 복음을 가져다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이 본국에 남아서 아무 리스크를 지지 않고 안전제일주의로 살았더라면 우리들에게 복음은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죽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미션과 소명을 따라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선교의 현장에 와서 간단한 풍토병, 본국에 남아있으면 절대 걸리지 않았을, 걸려도 주사 한 방이면 치료될 수 있었던 피 같은 아이들이 죽어나간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지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지상 안전제일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과 목적을 잃은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자가 있다, 그리고 사자를 만났다, so what,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게 나를 찢겼다, 죽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했다, 살아남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4절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게으른 자들의 삶을 묘사한 돌적이, 경첩과 중심점, 이 경첩에 고정된 문, 문짝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고 경첩에 붙어있는 이 문처럼 게으른 자들의 삶, 안락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지탄의 말씀, 침상에서 돈다라고는 경첩에 고정되어 있는 문과 같이 좁은 행동 반경, 여기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새로운 세계로 도전을 거부하는 게으름뱅이들, 자신에게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 익숙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를까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지구 역사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깨서 흩어버렸습니다. 가장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었지만 그 결과 복음을 각각 다른 곳에 가서 확장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만약 가지 못한다면 적어도 가는 사람들, 가게 만들어야 다른 사람들이 가도록 파송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못 간다면 복음의 전진기지들을 만들어 놓고 오는 자들을 훈련해서 역으로 파송하는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무릎을 꿇다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비전,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서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침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돌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봤습니다. 침상에서 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과 적용이 뭐가 있을까? 왜 이 게으름뱅이들이 침상을 떠나지 못하고 침상에서 도는가? 그 이유는 안락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13절에는 안전, safety, 안전입니다. 죽을까, 찢길까 염려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침상, 죽음과는 다른 그 침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안락함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침상을 벗어버리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좁은 사고와 좁은 행동 반경으로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게으른 자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침상의 안락함.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늘 경험하는 반전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조금만 더 좋은 일자리나 조금만 더 좋은 잡 오퍼가 오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뭐 다 건너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조금 더 많은 물질을 보장하고 조금 더 좋은 침상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구 끝까지도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익숙한 일상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라고 하면 절대로 이 침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대가 계속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모험을 추구하고 전쟁을 겪으면서 노동일을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제가 저희 아버님과 저희 세대를 비교할 때 제가 참 많이 약하구나라고 절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38살 때의 체력과 정신력을 내가 못 따라가구나.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은 이제 저와 20살이 차이가 나는 청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청년들과 아마존 단기 선교를 계획하다가 그때 한 청년이 했던 얘기가 제 귀를 울렸습니다. 왜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깊은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했는데 아마존에 가면 힘들잖아요 얘기했습니다. 목이 물리고 거기 가면 힘들어요. 영적으로 선교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마존 간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황스러웠던 건 모기 그리고 습기, 또 거기에서 올게 될 전도사님이 그 아마존 가서 도시지역이 아니라 깊이 들어갈까 봐 저는 겁이 납니다. 저는 그때 무슨 고민하고 있었는가? 깊이 못 들어갈까 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거기 선교사들이 1년에 특별한 허가를 맡아서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이방인들을 잘 데려가지 않습니다. 거기 길이 너무 복잡해서 거기 원주민들을 동행해야 되고 거기 여러 가지 과정이 어렵습니다. 배를 대야 되고 기름을 구입해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제가 고민했던 고민은 그겁니다. 안으로 못 들어갈 바에는 뭐 하려고 내가 아마존에 가는가. 근데 같이 떠나기로 계획을 했던 청년들은 안으로 가면 어쩌나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존 계획을 하면서 아마존의 눈물,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여기 MBC인가요? 여기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갈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인가? 이 아마존에 여행 매니아들이 등장하는데 아마존에 와서 깊은 밀림에 들어가겠다고 일본의 어떤 여행객이 개인 돈으로 수액을 지불하고 가이드를 사서 자기를 홀로 인도해서 들어갑니다. 안 들어본 곳까지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MBC 그 아마존의 눈물 팀 PD 유명해졌는데 그 작가들 그리고 이 카메라맨 충격적이었습니다. 재규어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위치에 텐트를 쳐놓고 재규어를 찍기 위해서 7일을 모기와 사투하면서 그 더운 열대지방에서 긴 팔, 후각에 예민한 재규어 때문에 오줌을 모두 페트병으로 받으면서 그 1인용 칸막이에서 7일을 버텼습니다. 왜? 재규어를 찍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아마존 강에만 서식하고 있는 이 분홍색 돌핀을 반드시 찍겠다. 찍었습니다. 재규어는 놓쳤지만 돌핀은 찍었습니다. 그것을 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자신의 잡, 지금 재규어, 동물원 가면 있으면 재규어, 여러분. 여기 가면 재규어 볼 수 있음. 유튜브에 재규어 많이 있음. 그거를 보여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7일을 그 짓을 하는 프로페셔널들 보면서 제가 경이로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일상, 안락한 침상을 뒤로하고 절대 떠날 생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교인들, 재규어 하나를 찍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린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일, 수 달을 그러한 음식들을 먹고 밀림에서 모기와 그것도 긴 팔, 긴 옷을 입고 씨름을 하고 오줌을 받아가면서 사투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 이민교회 교인들의 게으름들을 보십시오. 침상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또 시작합니다.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제가 여기에 관련된 주석을 여러 개 찾아봤습니다. 무엇이라고 주석을 해놨는가? 이 15절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니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던 얘기인가? 이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인가? 본문을 묵상하면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오늘 15절 말씀은 13, 14, 15, 16절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 아시죠? 최악의 게으름뱅이들을 향한 풍자와 조롱입니다. 최악의 조롱. 클라이막스입니다. 사자가 있다. 그리고 익숙주지를 대고 나가지 않고 침상에서 문짝처럼 벗어나지 않고 그 주위를 도는 게으름뱅이들. 이제 클라이막스로 손을 넣고 그릇에 입으로 올리지를 않는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저는 이런 사람을 수백 수천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진주 하나를 찾아서 온 사방을 두루 헤매이는 장사꾼들로 비유했습니다. 저가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여기 나오는 비유들을 보시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제게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떠들지만 전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릇에 손을 넣었지만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금방 아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대하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릇에 손을 놓고 올리기가 괴로워서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먹여줘야 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구역 인도자들과 저에게 보내주시는 매주 성경 공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정말 자세하게 와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한 번도 보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할 때 잠깐 보면 어떡하나. 사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애를 쓰다가 마지막 갈 때 내가 빗나간 것이 있는가 참고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 내가 혹시 오해한 것이 없나라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어떡한가.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캐나다의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이것입니다. 손을 넣고 올리기를 괴로워한 성도들.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젖병에 젖을 타서 입에 넣어줘야 되고 넣어줌과 동시에 주변에 흘리는 이 분유물들을 빨리 깨끗한 손수건으로 잘 닦아줘야 돼. 안 그러면 목으로 흘러들어가고 우리 와이프가 가르쳐줬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세워서 등을 두들겨서 여보 트림을 시켜줘야 된다. 그것이 소화된다. 안 그러면 토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통렬한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초보가 되었도다. 너희는 뱃속에서부터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수많은 이민교회들이 타가소와 데이케어로 전락했다라고 탄식합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도도 성경공부 인도도 성가대도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타가소와 데이케어.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소망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주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제가 증거할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해 깨져버려도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깨져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다른 대부분의 성도들은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갈 겁니다. 40일 50일을 금식하면서 교회를 아파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나라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놓고 심사숙고하며 애원을 하고 애가를 부를 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를 옮겨가면 되는 것이고 제가 아무리 메시지를 세게 증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영혼을 실족시킨 것이 아니라 등록교인의 등록교회를 바꾸는데 일조했을 뿐 성도를 잃은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철치맨 몇 명의 등록교회를 바꾸는데 제가 일조했을 뿐 영혼을 실족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이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에 관련된 책들 중 기도에 관련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읽어보지 않은 책이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시대와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루트로 어떻게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수번 수십 번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기도를 풀지 않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지 않고 하루 이틀 3일을 세운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나를 믿는구나 하시고 제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에 모두 응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지 어떻게 선지자들이 보고 얘기했다 하는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씩 하나씩 저에게 그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그릇에 넣었다면 입으로 올려야 됩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입으로 들어서 올려야 합니다. 올려서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싶으면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철야라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싶으면 다른 음성들의 귀를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적막한 시간을 얻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순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면 실제 손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올려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요새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시간들을 쏟고 낭비하며 영혼을 탕진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고백을 하고 나누기는 합니다. 손에 그릇을 넣기는 하지만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조치를 취했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비싼 아이폰과 스마트폰이지만 망치로 때렸다는 사람은 없고 길바닥에 던졌다는 사람도 없고 집에 있는 인터넷을 끊었다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나에게 어떠한 컨트롤과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올려서 입에 넣고자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게으르기에 저주받은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고.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네 번째 결론적으로 게으른 자의 치명적인 문제를 여기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를 자기 눈에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심지어는 사리에 맞게 지각 있게 분별력 있게 센스 있게 재치 있게 대답하는 일곱 명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일곱 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일곱 명의 지혜자들과 리더들, 현자들, 그들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교만하다라는. 게으름이 왜 영적인 문제이자 구원과 직결된 문제인가? 게으름뱅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교만함.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진리. 왜 그런가?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면 대부분 겸손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규모 없이 행하고 직업도 없고 백수고 이런 사람들, 게으른 자들, 자신의 죄를 잘 아는 것 같고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도 게으른 자들에게 교만하고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했고 오늘 16절 말씀도 게으른 자의 가장 큰 문제점, 이들이 교화를 받지 못하는 큰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을 뛰어나게 여긴다라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지혜자, 일곱 명의 완전한 지혜자들의 충고를 멸시한다라고. 자기 눈에 지혜롭게 자기를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한.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교만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 게으른데 겸손한 자가 없고 교만한데 부지런한 자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성경의 진리. 저는 오늘 짧은 네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우리 비유이자 오늘 기원문에서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진리를 우리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장사의 비유로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장사꾼의 비유, 장사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얘기하셨고 오늘 기원문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달란트를 나눠주고 장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장사한다는 것과 구원과 천국, 이것의 비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먼저 투자해서 리스크를 반드시 져야 합니다. 여기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식당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먼저 돈을 갖고 가서 거기에 맞는 재료들을 다 구입해다가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손님이 와서 그 음식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투자한 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먼저 와서 나에게 돈을 줘서 물건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리스크를 지고 많은 투자들을 해야 됩니다. 사자가 있을지언정 거리에 나가야 되고 침상에서 돌다간 거지 되기가 쉽상. 그릇에 손을 놓고 안 올렸다간 망한. 그리고 장사하는데 손님이 와서 맛없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무시하면 그 집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진짜로 메뉴판을 주면서 주문을 했더니 왜 통일하지 않냐고 신경질을 내는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메뉴판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통일하라라는 얘기. 오늘 주님 말씀에 의하면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은 동격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돈, 이 종, 주님이 버리시고 지옥불에 던지신 것은 그가 게으르고 동시에 악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악했고 악했기 때문에 게으름. 아마도 이 게으른 종도 밖에 사자가 있을까 염려해서 침상에서 돌고자 했는지 모른, 아니면 손을 넣기는 했지만 올리기가 괴로웠는지 모른, 아니면 자기에게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일곱 명의 지혜자의 말을 습관적으로 무시했는지도 모른.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동시에 그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자원, 시간, 열정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어떠한 리스크를 지고서라도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저의 퀘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저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과 목회자들과 재직들은 어떤 사람들로 매년 임명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설령 길에 사자가 있다고 말을 하거나 일어나지도 않을 사고 등을 들먹이면서 무사안일주의, 부정적인 견해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손을 그릇에 넣지만 올리기조차 거부하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게으름뱅이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러기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설교하고 책망하는 리더들의 말을 멸시하고 자기를 오히려 더 지혜롭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도 그렇다면 주님께 받을 심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것.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저주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과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숨겨진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철저한 무관심, 무기력, 그것을 징계하시고 지적하신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반석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주일날 증거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증거했다면 그것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고 제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느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주일날 제일 처음 성도들에게 증거했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미지근한 즉 내가 토해내리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부자라 하나 너희들의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희 눈을 보이게 하고 너희들 돈을 주고 흰 옷을 사서 너희들의 벗은 수치와 몸을 가리우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들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지금 앞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도무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저주, 책망, 심판의 메시지들. 그러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의 궁휼을 입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품은 무엇인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또 다른 이민교회, 삼류교회, 우리들의 문제에 급급해서 사자 있다 그릇에 넣고도 올리지 않는 타가소와 데이케어로 전락한다면 여러분 빨리 다른 교회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게도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데이케어를 하거나 타가소를 운영하라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 성령의 증인되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대각성과 회개 역사가 우리 반석교회 모두에게 모든 하나님의 귀한 우리 가족들 위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